안녕하십니까? 예수소망교회 박대웅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들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로부터 56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소식,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반응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번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이번 금요일 11시에 한번 이곳에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며칠 전 제 아내와 메가마트에 가서 제가 무거운 박스를 이렇게 실어주느라고 이제 기사 노릇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안에 들어갔더니 크리스마스 그 캐롤들 아주 즐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래요. 자기는 마스크를 쓰고 급히 몇 가지 살 것을 그냥 급히 카트를 이리밀고 저리밀고 빨리 이 코비드를 피해서 빨리 장을 보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흥겹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어로 awkward죠. 뭔가 어색한 건. 요새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 중고등부 시절 뭐 여러분들도 비슷하시겠습니다만 1년 중에 가장 즐겁고 왠지 모르게 설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잠 안 자고 교회에 모여서 막 찬송하고 게임하고 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더도 말고 뭐 한가위만 하여라 그러라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맨날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독 또 크리스마스 때쯤은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눈도 자주 오지 않습니까? 와, 그 그러면 무슨 완전히 강아지 눈밭에 뛰는 것처럼 왜 이렇게 그냥 기쁘고 괜히 설레던지 교회 그 연탄 난로가에 그냥 모여가지고 아주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 주는 세상에 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조이,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그 기쁨, 카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어떻다? 메리, 즐겁다, 기쁘다. 그렇죠? 천사가 전해준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 원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이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왕실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왕세자가 탄생하거나 아니면 왕의 통치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그러한 소식들을 유앙겔리온, 굿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쁘게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 탄생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쁨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돼요. 천사들도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천군이 하늘에서 그 콘서트를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야기 예수의 탄생을 하늘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들판에서 아주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 목자들이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함으로 돌아가는 그 삶이 바뀌잖아요. 그 아기를 보기 전에, 삶과 본 후에 기쁨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 예수님의 별이 베들레헴에 머문 것을 보고 들어가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더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제 전파를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라고 그 결과, 예수의 복음을 들은 결과를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이끌림을 받아서 빌립이 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며 바로 여기에 예언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before 예수 그리스도, after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는 바로 그 전에는 이 기쁨을 모르다가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성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왕과 구주로 모셔드릴 때 그때 이와 같은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을 준다고 하는가? 실제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나? 그 내용을 알아야 기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성탄의 의미와 이 기쁨의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성탄절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조연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요셉이라는 청년과 정혼한 사이였고 이제 모자나 혼인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고 또한 그녀가 잉태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종으로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제 메시아를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혼자였던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면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천사가 꿈에 현몽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마음을 고쳐먹고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빨리 혼인식을 서둘러서 먼저 혼인을 하고 부부가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게 되면서 마리아의 배가 빨리 불러오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까봐 아마 좀 멀리 있는 친척집에 이렇게 피정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방문했던 친척집이 바로 유대 산지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방문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뜻 가운데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이제 임신이 된 거죠. 자,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올 때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기쁨으로 춤춘 자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기쁨으로 춤을 췄어요? 사가랴가요? 엘리사벳이요?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아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춤을 추며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 태아는 그렇게 기쁘게 뛰놀았을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 때문에, 그 아기가 누구인데요? 메시아로 인해서 지금 이 태아가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그 태아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복중에, 어미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태아가 메시아를 알아보는, 성령으로 알아보는, 우리로서는 신비한 이야기들이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41절에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고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마리아를 높여서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 모든 예수님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잉태와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그분의 메시아를 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통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두 다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에 거기서부터 그 깨달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음에 기쁨이 오더라. 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조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이구나.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엘리사벳의 이 집은 기쁨의 공동체로 변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기뻐하고 엘리사벳도 기뻐하고 복중에 아기도 뛰놀고, 그렇죠? 기쁨의 공동체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령을 통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비로운 기쁨이 솟아나고 그 기쁨은 옆에 사람들로 더 번져나가고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나고 복음을 받는 모든 공동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에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성령으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설레임과 흥분과 웃음꽃이 피는 그러한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로부터 55절에 보면 왜 그토록 그들이 기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부터 55절을 소위 마리아의 찬가라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의 감정은, 마음 상태는 완전히 full of joy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흥분되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기뻐서 자기에게 그러한 기쁨을 물밀듯이 밀어주신, 불어넣어주신 하나님께 그 기쁨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그렇게 기뻐하나, 이유가 무엇인가? 마리아가 기뻐하는 이유는 4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8절 하반절에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봅시다.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그렇죠? 만세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millions generation이 지나도록 자기는 복받은 여자로 영원히 남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복받은 여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자기를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가? 4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favor를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찰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는 존재,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써주시는 존재. 그냥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attention,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와 하나님의 특별한 리가드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눈여겨보셨다가 특별한 관심으로 돌보셨다가 바로 그녀를 택해서 특별한 혜택을 그녀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게 바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50절과 54절에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나타났다.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그 긍휼은 누구에게 미치는 긍휼이냐? 이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배고프고 부자와 권세자들에게 억눌려 사는 그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특별히 마음을 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그래서 자기는 그런 세상에 비천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의 대표로서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놀랍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성탄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권세자들이나 또 배부른 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 스스로 자기를 가치 있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위대하신 왕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주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하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나를 생각하시고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이 줄 수 없는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어 주셨는가. 그게 바로 이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탄에만 있는 메시지는 아니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죠. 성경 어디를 펴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임한 곳에는 무가치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들로 변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가치 있다라고 교만한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리를 너무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흥분과 감격과 기쁨 알기는 아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러나 나의 것으로 공감되어지는 부분은 너무나 약하다. 이게 지금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서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뭐 이런 것들을 알아. I know that. 그런데 그게 나의 역사함으로 오는 그 마리아가 나고 내가 마리아가 되어져서 느껴지는 나의 은총으로 나의 감격으로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과연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기 전에, 언급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전의 상태, 과거에는, 전에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인식하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의 그때의 상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종이요 비천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는 종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네 몸에 내 아들을 잉태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했고 마리아는 자기의 위치를 알았고 사회적인 신분의 관계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천한 자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 부자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며 굶주리고 살아가는 무가치한 계층,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자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 세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한계가 많은 연약한 존재였었는지에 대한 정직한 자기 인식이 먼저 있었고 어떻게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놀라움이죠. 구약에도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와 거의 흡사한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여기 구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찬양을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자기가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구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게 참 많이 나오죠.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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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의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자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다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근데 그 기쁨을 주신 주체가 누굽니까?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 같은 비천한 존재를 돌아보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존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이게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한나는 오랫동안 불임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했던 여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으면은 사실 좀 알코올 중독에 오랫동안 좀 빠졌던 것 같은 느낌을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다 끊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성소로 들어가 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분함과 자기의 삶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렇죠? 그럴 때에 그렇게 하고 돌아왔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신지라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들은 다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들은 다 현실적인 자기의 절망감 자기의 위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나보다 세상에는 잘나고 똑똑하고 근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의 생각이 평소에 교만한 사람들, 권세 있는 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낍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살만 하고 내가 그냥 노력해서 그냥 사는 거고 뭐 세상은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미 내 자신이 가치가 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더 가치 있게 해주셨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상류층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렇게 썩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연말에 왠지 좀 한 해를 보내는 송년에 파티를 즐기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 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점 사회의 상류층들에 가까워지면서 스스로 상류층이 되어가면서 마리아가 맛본 신령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해피 할러데이스로 크리스천들도 그냥 이거 시즈널한 그러한 그냥 그냥 할러데이로 그렇게 생각 명절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지금 세상에 교회에 크리스천들 가운데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으로 오는 그 무감각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시골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주로 빨래들을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막 이만한 그 광주리에다가 이제 이구 가가지고 시냇물 흐르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막 빨거든요. 겨울 빨래는 또 엄청 이게 무겁고 힘들어요. 좀 햇볕이 따뜻한 때 되면 이제 시냇가로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옵니다. 그럼 그런 대화들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대화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늘 이렇게 자주 들리던 대화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머니들 스스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말 중에 지지리도 복 없는 여자, 일부러 여자라 그래요. 지지리도 복 없는 이 소리를 자꾸 해요. 그건 이제 누군가를 두고 말할 때도 아, 참 그 누구누구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또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날 그런 소리예요. 뭐 남편 복이 없으니까 자식 복도 없고 뭐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바람이나 피고 뭐 자식들도 뭐 학교 다 때려치고 그냥 허구한 날 싸돌아댕기고 뭐 저 여자만 몇 바씩 일해봐야 뭐 산으로 들로 파트로 막 논으로 당겨봐야 뭐더냐고 이제 이러면서 한탄하는 아저씨들도 마찬가지. 동네 전방 평상에 둘러앉아서 막걸리 사발 돌리면서 아, 재수 더럽게 없다고 또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 사람 뭘 했는데 뭐 읍내에 나가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안 됐대. 그래서 뭐 집 잡히고 땅 잡히고 논 잡히고 다 날렸다고만 재수 없어 재수 없어. 이런 이야기는 지금 오늘날 더 안타깝게도 서울의 노량진 학원가의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들려지는 신세타령 7포 세대다 우리는 N포 세대다 다 포기해야 되는 세대다 죽으라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별따기로 어렵다니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망하며 재수 없는 사람으로,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왜 이렇게 무가치한지에 대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과 정확하게 대자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고 엘리사벳이었고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리아인들 시골에서, 나사렛 시골에서 무슨 소망이 있는 처녀였겠어요?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엘리사벳도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냥 기쁨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완전히 자기를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컫는 여자로, 부르는 여자로 변하게 되어진, 영광의 찬송을, 신세타령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게 무슨 로또 대박이 터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좋은 남자를 무슨 뭐 말탄, 백마탄 무슨 왕자를 만나서 그런 겁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문하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내 안에 오심, 그분의 통치를 받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생각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것. 지금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엑사이트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딱 최고의 엑사이트한, 최고의 인생의 대박이 아니라 대복 같은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특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완전히 내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을 통해 깨닫게 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는데 보배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세상이 부여해 주는 신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팔자에 묶이지도 않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에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 나를 방문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세에 복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되었다. 이것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복조가리 없는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도 하나도 없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컴컴하고 불안하다면 그 감정들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보좌에 모신다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미움 끝 사랑 시작이고 이제는 짜증나는 인생이 끝나고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진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분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구원의 기쁜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유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대복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놀라운 하늘의 팔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온 인격으로 알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마치 기쁨의 원자로가 돌아가서 기쁨의 원자로에서 끊임없는 기쁨의 에너지가 솟아나듯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재하신 기쁨의 왕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소망교회는 조지아주 스와니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3671 스미스타운 로드 스와니 조지아 30024이고 전화번호는 770-375-0900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예수소망교회의 소개와 사역은 인터넷 주소 www.jesushopechurch.org로 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